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또 특별 신년 새벽 기도 때 묵상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는 사복음서에 아니 성경의 핵심적인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알지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우리가 한 두 달에 걸쳐서 이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우리 기독교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그 답 속에 모두가 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두 달에 걸쳐서 주일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고 또 금요일에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증명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입니다. 기적이라고도 하고 또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제 표적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 두 달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 주일과 금요일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원래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원래 그 히브리서를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는 보통 우리가 편지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 우리가 특별히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들이, 그런데 히브리서는 학자들은 설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한 설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설교이기도 한데 또 동시에 그것은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항상 그 주배 오늘의 말씀하면 제가 이제 말씀을 요약해 놓았는데 특별히 두 달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좀 약간 성경 공부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보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제가 나누고자 하는 또 가르치는 또 선포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쉽게 또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헬라어 성경, 우리가 신약 성경은 제일 처음에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었겠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 하지만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도 우리가 예수님 당시 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전부터 해서 헬라어 성경,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헬라어로 먼저 성경이 다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헬라어로 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한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신 한 100년쯤 되었을 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의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헬라어 성경의 이제 원본을 정경을 이제 확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하고 이제 헬라어, 하지만 특별히 헬라어를 중심으로 된 이제 성경들이 많이 이용되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특별히 더 헬라어로 이제 기록되었겠죠. 첫 번째 이 어떠한 이 성경들이 만들어지고 나누어질 때에 각 성경마다 제목들이 있었는데 이 히브리서를 보통 그 제목을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그 제목이 써 있었냐면 히브리인에게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타이틀로 책 제목이 히브리인에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한, 누구에게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냐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다 히브리서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보통. 그런데 요즘은 사도 바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알 수가 없지만 누가 썼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하는데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아볼로, 그 다음에 바나바,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대표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네 분이 사도 바울, 바나바, 아볼로, 브리스길라, 이 브리스길라가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네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바나바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선생, 그러니까 성경 선생님으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아주 말씀을 가르치는 데 능력 있던 분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아볼로도 마찬가지죠. 아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잘 개척하고 세웠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누구를 더 많이 따르게 됐냐면 아볼로를 많이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막 그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아주 탁월한 분이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브리스길라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배우고 또 말씀을 배운 후에 나중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성경에 능통한 분들을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그만큼 히브리어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그렇게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인들에게 교리적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서만큼 어떻게 보면 처음 기록되었을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이 언제 몇 년도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마가복음하고 비슷한 때에 기록되었지만 다른 복음서보다는 어떻게 보면 먼저 기록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어떠한 신앙의 어떤 형성에 신앙의 어떠한 그 든든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를 히브리인들에게 기록했을까? 사도 바울일 수도 있고 아볼로일 수도 있고 브리스길라일 수도 있고 바나바일 수도 있는데 왜 이들이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 특별히 믿음과 관련해서 히브리서를 이야기할 때 믿음과 관련된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왜 믿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이 편지를 이 설교를 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늘어날 때에 유대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주장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려면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만큼 뭐 믿음보다 앞서다,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교회, 그러니까 기독교의 출발은 다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렇게 구분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다 같이 다니는 분들도 많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에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이들에게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수였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점점점 숫자가 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헤드처치로 해서 그냥 센터에 있지만 숫자 자체는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정치적인 의미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이 좀 히브리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냐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우리의 구원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하게 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전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을 보면 이렇게 결정했어도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하지만 점점점 사람들이 할례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고 또 할례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는 모세의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할례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의 바로 증표가 뭐냐면 할례예요. 모세의 율법은 나중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나중에 예수님과 막 분쟁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분쟁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병자를 고친다는 거였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제 논쟁이 되고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합니다. 남연첩 8일째, 날마다 8일째 되느냐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는 피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보다 먼저 아브라함과 약속 할례가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안식일에도 합니다. 그만큼 이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중요한 그 할례가 더 이상 효력을 잃어버리니까, 안 봐도 된다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60년대, 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AD 한 60년대,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로마의 군대에 함락되었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하는데, 이 60년대까지가, 그 60년대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까지가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독교를 향한 이 박해가 시작됩니다. 60년대에 누가 있어요? 누가 로마의 왕이었어요? 네로. 그러니까 뭐 로마의 화재 막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로마의 그 네로의 이전에 그 황제부터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막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정부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로마 제국도 박해하지, 그리고 유대인들도 점점 이제 그리스도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적당하게 섞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막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확실히 줄 서라, 이런 식으로. 너 예수를 믿든지 기독교를 하든지 아니 유대교,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공동체가 중요하잖아요. 그 공동체에서, 가문에서, 집안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선을 긋는다는 것은 정말 생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 배경을 가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엄청난 이 박해, 핍박, 어떤 삶의 기본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히브리 배경을,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박해가 점점 심해지니까 막 사람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 고난이 오래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우리도 한번 경험해 봤어요. 일제의 식민 통치가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언제 많이 배교하고 장씨 개명하고 독립에 대한 그 희망을 다 포기합니까? 한 1940년대쯤이에요. 45년에 일본이 멸망할 줄 알았으면 누가 그렇게 민족을 배반하고 개명하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를 했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막 그냥 일본이 강대지고 막 뭐 미국하고도 싸우고 막 아시아에서 막 전쟁에도 끄떡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 이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40년대, 1940년대 어떤 독립선언, 우리 3.1절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그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서게 됩니까? 이렇게 박해가, 그 다음에 고난이 오래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서로를 불신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부하기를 싫어해요.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공부하면 뭐할까?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 안 하고 말씀에 대한 그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약해질 것 같아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서 뭐하냐?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기도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약해집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가운데 이제 뭐가 침투하기 시작해요? 거짓 교리, 이단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비유를 맞춰주고 막 그런 거죠. 막 어떤 거짓된 꿈, 거짓된 희망, 막 소망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기했던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설교를 하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교한다. 그 믿음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건 뭐예요? 그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 많은 우리 신앙의 증인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로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옛적에는, 옛날에는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꿈, 환상. 꿈과 환상을 보잖아요. 누가?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이사야, 뭐 예레미야,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들이잖아요. 자, 그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2절이에요.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가 누구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것.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처럼 대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번 사역하고 사라지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그 스스로가 길이 되어서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히브리서 1장 앞부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의 정체성 특별히 그분을 이야기할 때 그 누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는데 문제가 없다 또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딱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장 2절 3절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만유의 상속자. 세계를 지으신 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덴티티. 이분이 누구이신가? 만유의 상속자, 세계를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때 묵상했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 바로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창조의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돌보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만유의 상속자라는 그 표현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상속받는다는 그 표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바로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 누구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의 이름만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창조의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창조의 주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본체의 형상이다.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제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십계명의 제2계명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문장을 살펴보면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또한 그 형상도 우리가 만든 형상이라는 그 표현 속에는 뭐 조각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각한다, 새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각하고 새긴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리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진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가 바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진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곧 누구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기로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주셔요. 은혜 좀 줘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그게 뭐예요?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그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어떠한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혼란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 천사예요. 천사. 오늘 우리들은 천사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성령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성령에 대한 어떠한 이해보다는 천사, 천사들이 그들을 돕는다라는 그 천사를 향한 천사 신앙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6절 보면 그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곧 구원의 이름 예수, 임마누엘. 그러니까 그 이름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맏아들이에요. 좀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그의 동생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권세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누구를 섬겨요?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섬기는 거예요. 천사는 그런 존재예요. 천사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니까 존중해 주는 건 좋죠. 하지만 결코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반복해서 얘기하겠죠. 히브리서 12장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광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이제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예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선택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그 영들이 우리를 분명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어떤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랬어요.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눈앞에 보여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함께한 여러분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우리를 세워주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